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들 계속해서 한 주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드온과 300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드온과 300 용사를 사용하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남쪽으로 도망가는 미디안의 뒤를 쫓아 추격을 합니다. 적들이 이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자기네 본거지가 있던 그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하려고 한 이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즉시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려는 것을 막고자 그들이 강을 건너려는 이 벳바라라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대적 미디안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려고 할 텐데 어서 빨리 가서 미리 길목에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을 해치워달라고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협조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이 강을 건너려는 그곳에서 미리 가 있다가 내려오는 적들과 싸워서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두 두목을 잡아서 죽이는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끝냈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이야기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기드온을 도와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항의의 내용인즉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처음부터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쏙 빼고 이런 일을 계획했느냐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왜 지파 전쟁에서 에브라임을 뺐는지 왜 처음부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지역에서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300명만 골라서 싸우는 그런 소수의 전쟁으로 치르려다 보니 더 군사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또 기드온이 그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을 빼고 일을 시작한 것이 못마땅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참 멋진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즉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일컫는 말이죠.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줬기 때문에 미디안의 두 큰 거물을 해치울 수 있었다. 뭐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마무리를 지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드온의 지혜로운 대답에 에브라임의 모든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바로 그렇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좀 독특한 위치였고 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사사 드보라를 배출한 아주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이 실로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이 가진 특권 의식과 영향력,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엄청났고 대단했습니다. 이런 우월감 강한 사람들, 자존심 강한 사람들과 함께 화목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충만했고 그 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억지스러운 항의를 꾸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권위로 그들에게 면박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오히려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잘나가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지파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이 가능할까? 어떻게 승리하고 잘나가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모든 공을 다른 지파에게 돌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겸손이 가능할까? 그것은 원래 그가 소심했기 때문에 또 그에게 겸손이 배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것에 지금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대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힘께나 쓰는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기 위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한 대답은 어떤 그의 말의 재치나 훈련된 언어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이민족이 지금 적에 의해서 침략받고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지키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의 분열이나 내부의 균열을 막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서 계속될 수 있도록 가리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했던 한 리더의 결단 있는 대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미디안에게 침략받던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많은 침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침략, 또 자연재해의 침략, 또 질병의 침략, 가정의 문제에 대한 침략, 그것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침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와 침략을 받는 상황 속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분열이고 균열입니다. 이 미국 사회가 지금 이토록 찬성과 반대, 차별과 증오로 지금처럼 분열과 균열이 있었던 것을 근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한 겸손한 언어, 친절한 배려, 아니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보고자 하는 그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평화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분열이나 균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그곳에 세워졌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 오는 따뜻함과 좋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지역에 심으시고 또 초대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 심겨진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이 또한 어떠한 따뜻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기대하시며 오늘 초대교회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계획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그림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따뜻함과 웃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며 말하고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또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서 사춘기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해봐도요, 가정에서 얼마나 이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가를 늘 몸소 깨닫곤 합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바른 말이 아니라 있어야 할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상황으로 변해간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른 말,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에게 참으로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과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그림을 이루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세워진 그곳이 분열과 균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따뜻함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평화의 주인공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분열이나 균열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마음과 말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시고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는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